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진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간사님들께 물었습니다. 간사님, 우리 진예배에서 찬양 인도하실 분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을 추천했습니다. 목사님, 이 형제 어때요? 이 형제 정말 노래 잘 부릅니다.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또 음악적 재능이 많이 있으니까 찬양 인도의 제격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 이 형제 다 좋은데 좀 음악적인 재능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앞에서 인도도 잘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을 잘 시켜서 준비해서 하면 찬양인도 잘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제가 간사님들과 나눴던 대화 가운데 찬양 혹은 찬송의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데 찬송의 의미, 찬양의 의미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요, 찬송이라는 단어는 칭찬할 찬 기릴 송 한자를 써서 미덕을 기리고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의어인 찬양을 검색해봤어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 그래서 그 마이크 표시를 클릭을 하면 발음이 그대로 나옵니다. 찬뉘앙 이렇게 나와요. 찬양과 찬송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 이 가운데 음악적인 뜻은 없습니다. 노래를 잘한다든지 악기를 잘 다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찬송, 찬양이라는 본래의 뜻은, 그리고 성경 원어의 뜻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칭찬한다 할 때 찬양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떠한 음악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찬양과 찬송의 본의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인생을 삽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단순히 기타를 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상으로,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찬양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 때 하늘을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 찬양이고 찬송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밤에 자기 전에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오늘 이것 이것 감사했어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훌륭한 찬양이자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역에 거쳐서 찬양이나 찬송하는 인생은 음악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찬송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2017년 한 해 온전히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존에 알던 그 찬양, 찬송의 의미에서 약간은 좀 새롭게 찬양과 찬송의 의미를 정의할 수 있겠죠. 한 세 분 정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께 찬양했던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버이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초등학교 시절에 깨달았어요. 아, 이게 어버이날 때 선물을 해드리면 내 재정에 큰 타격이 오는구나. 그래서 편지를 쓰면 가장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그러니까 6학년 때니까 벌써 30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썼던 편지, 부모님이 예전에 코팅한 거 제가 몰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 아버지께. 어머니 아버지, 올해도 어버이날이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어버이날에 꽃만 하나 달랑 달아드리고 고맙습니다 하는 말만 했던 저였지만 이번에는 제가 손수 만든 꽃을 달아드리고, 물론 꽃은 안 달아드렸어요. 노래도 부르며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동생을 낳아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왜 어머니가 먼저 나오냐 하면 어머니가 용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차에 치일까, 높은 곳에서 떨어질까, 놀다가 다칠까, 언제나 저와 그리고 동생을 보살피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때는 저와 동생이 어머니 아버지를 잘 돌봐드릴 겁니다. 그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착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1986년 5월, 네, 5월 6일 맏아들 사무엘 올림. 이렇게 편지를 그 전날 적어서 식탁에 탁 올려두면 아침에 부모님이 출근하기 위해서 일어나셨을 때 편지가 있잖아요. 그럼 감격을 하세요. 감동을 하세요. 그리고 그 편지 위에다가 용돈을 얹어주십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효도하면 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참 불효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부모님께 이렇게 감동을 드리고 또 용돈도 받고 하는 모습을 제 동생이 봤어요. 3살 어린 동생이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 동생이 쓴 편지. 그래서 이제 그냥 따라하면 안 되겠죠. 조금 더 자극적인 표현을 씁니다. 존경하는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나는 어머니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히 가르쳐주시고 무엇을 사달라고 할 때는 웃는 얼굴로 사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내가 병이 걸리면 급히 약을 사오고 간호하시는 친절한 부모님. 저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해서 모은 돈을 낭비해버려서 부끄럽습니다. 부모님 만수무강하십시오. 1986년 5월 8일. 네, 그러면서 집에 액자에 있던 부모님 사진, 신혼여행 사진 오려가지고 붙이고 아버지 어머니 얼굴 그리고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용돈을 더 탔다는, 이게 뭡니까? 찬양, 찬송. 부모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리고 칭찬한다. 윗사람을 칭찬할 때 찬송, 찬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요, 제 딸이 이제 올해 이제 6학년이 되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저를 공략해요. 어버이날이 되면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저를 길러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받아들면 제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4.3.2.1 예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냐? 내가 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래요. 그 음성 듣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보람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뭐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큰 업적을 이루는 것, 주님을 위해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것, 물론 그것도 유의미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 평생 주님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밤이나 낮이나 외로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제가 아까 편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인간의 그 작은 편지에도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또 저도 그런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과 연이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자막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평생 찬송하는 삶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죠? 하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냥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자고요? 무엇을 드리자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제사. 이 제사는 히브리어로 뛰시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sacrifice예요. 희생.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짐승을 제단 앞에 갖다 놓고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냅니다. 그리고 짐승을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그게 제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말은 희생, 피 흘림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우리가 찬양의 인생, 찬송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이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인생을 살자라고 말합니다. 제사는 피 흘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때는 주로 기쁠 때, 즐거울 때 감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어려울 때, 아플 때도 찬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드리는 찬송이 무엇이냐?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피가 흐르고 우리의 삶에 칼자국이 나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이를 확 깨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라고 외치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배경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강의를 하시는데, 히브리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곧 핍박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동족, 같은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정죄하고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너무너무 삶이 힘드니까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결심했던 그 사람들이 자꾸 뒤를 돌아봐요. 아,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구나. 핍박이 너무 무섭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어떻게 하지?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지만 찬송의 제사도 드려야 한다. 힘겹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힘입고 쉽지 않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찬송하며 걸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에 사역할 때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유년부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유년부 그때 어린이들에게 이제 교육했던 게 뭐냐 하면, 얘들아 너희들이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할 때 그냥 주무꾸구식으로 헌금하지 말고 아무 의미 없이 부모님이 이렇게 헌금 쥐어주니까 그거 그냥 헌금하지 말고 왜 감사하는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100원, 200원 헌금을 하면서도 꼭 봉투에다가 감사 제목을 적어요. 하나님 100점 맞아서 감사해요. 하나님 운동회 때 달리기 1등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해서 감사해요. 예, 그걸 읽으면 참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년부 사역을 2년 했는데 2년 동안 이런 감사 제목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 빵점 맞아서 감사해요. 하나님 운동회 때 달리다가 넘어져서 감사해요. 콩쿠르에서 예선 탈락해서 감사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게 어린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때 찬송이 절로 나죠. 하지만 우리 마음먹은 대로 무언가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했던 기도가 원하던 때에 원하던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문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자막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방법,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감사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그런 감사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뭐가 다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종교.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말 찬송할 수 있습니까? 부유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도 감사하지만, 아프고 일이 꼬일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보통 우리 하층민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았죠. 한 노비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노비의 이름을 돌쇠라고 한번 해보죠. 그 돌쇠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 돌쇠가 모시는 상전은 유명한 대감마님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이 어디 지방에 출타할 일이 있어가지고 돌쇠를 부릅니다. 돌쇠야, 짐 챙겨서 이제 어디로 가자. 나귀 준비해라. 명령을 합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나귀를 끌고 거기에 주인을 태우고 고삐를 잡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추운 겨울날 얇은 옷을 입고 펄펄 떨어요. 그런데 이 돌쇠가 예수님 믿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죄짐을 다 가지고 가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도, 그리고 노비를 앞에서 끌면서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싱글벙글입니다.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노비가 예수 믿는 거는 소식을 들어서 아는데 좀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돌쇠야, 너 뭐가 그렇게 좋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너는 예수 믿는데 얇은 옷에다가 짚신 신고 걸어서 이 험한 겨울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는 예수님 안 믿는데, 네가 섬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고 나귀 타고 편안하게 가고 있다.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그때 이 돌쇠가 얘기합니다. 마님, 예수 믿는 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따뜻한 옷 입게 해주세요. 고무신 신게 해주세요. 나귀 위에 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하죠. 우리 한국 땅의 젊은이들 예수 믿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특별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가 안 된대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어느새. 전도해도 교회 자꾸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조건과 환경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가운데 새 생명 주셔서 내 죄짐을 씻어주셔서 나로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롭고 슬플 때도 주님으로 인하여 제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듣는다면, 야,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노량진 고시촌에서 고시생들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의 반 이상이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험 합격하면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보란듯이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기 원해요. 제 주변의 친구들 예수 안 믿고 우리 가족들도 예수 안 믿지만 제가 예수 믿는데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데 보란듯이 합격해서 주님께 영광이요. 그들에게도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인생 잘 풀리는구나 간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요청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도전했습니다. 그것도 너무 귀한 기도의 제목이다. 하지만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합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보다 더 귀한 것은 불합격해도 시험 떨어져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인생의 세상이 볼 때 낙오자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웃음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기쁨의 제목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땅 예수님의 그 이름이 참 부끄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지만 우리가 그 찬양의 제사의 영성을 회복한다면 다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했는지요.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인하여 감사하지만 내가 바라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고난과 시련 때문에 혹시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평생 그리고 2017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다짐과 소원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